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깨달으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사진 나왔죠? 제가 오늘 이거 설교하면서 저기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망가져갖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뒤돌아볼 건데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의 두 나라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아름다운 미녀 사진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있는 미녀가 투르크메니스탄 아가씨고 오른쪽에 있는 미녀가 카자흐스탄의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예, 그 다음 안 되겠네. 이 권사님, 제가 계속 사진이 바뀔 건데 나오면은 그 다음에 화면 바꿨다 고개를 까딱 하세요. 예, 근데 계속 보기가 좀 그러네. 자, 이거 나왔죠? 예, 권사님 끄떡 하시라니까요. 나왔죠? 예, 네, 권사님만 볼게요. 금병순 권사님. 제가, 예, 꽃다가세요. 저그들이 장 맞추니까. 예. 아프리카의 두 나라, 나이지리아와 케냐의 아름다운 미녀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미녀가 나이지리아 아가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미녀는요, 우리 이 김정임 선교사님이 가 있는 그 말라위, 위쪽에 있는 나라죠. 케냐의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예, 나왔네요. 예, 동유럽의 그 다음, 두 나라 루마니아와 헝가리 아름다운 미녀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미녀가 루마니아 아가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미녀가 헝가리의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한국의 미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과 인종적으로 가장 가까운 몽골의 미녀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그 세계 각국의 미녀 사진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이 세계 각국의 미녀 사진들은 그냥 일반적인 미녀 사진이 아니라 예, 결혼식 신부의 사진이 결혼식 신부의 사진. 세계 각국마다 각국에서 전마다 각자의 방식, 전통 방식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신부의 모습을 쫙 봤는데 뭐 역시 결혼식을 치르는 신부답게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신부들 참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결혼식을 치르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소개한 이유 오늘 본문이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9절로 15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왕의 딸은 궁중에서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들어가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왕후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이제 본문 12절을 보면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두로의 딸은 누구냐 하면요. 쉽게 말해 결혼식 하객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왕후의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입니다. 예물은 뭘까요? 예, 네, 결혼식 축의금이에요.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 뭐 딸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 나온 왕의 딸이란 표현은요. 정말로 왕의 자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왕후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식을 치른 왕과 왕비, 신랑과 신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오늘 본문 시편 45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혼식을 치르는 오늘 본문의 신랑과 신부, 이 신랑과 신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음 둘째, 결혼식을 치르는 이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시편 45편의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미 다뤘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은 외형적으로 보자면 한 국가의 왕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데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자면 본문에 나오는 왕, 신랑 누굴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신부는 누굴까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두를 가리키는 조금 넓게 보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신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45편의 핵심 주제 두 번째 뭐였습니까? 결혼식을 치르는 신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결혼식을 치르는 신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부는 아름답게 치장하고 단장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9절과 13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렇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치르는 신부, 결혼식의 신부, 뭐 신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뭐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결혼식의 신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 성스러운 아름다운 그 예식의 주인공이니까.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부는요 신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치장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신부가 치장하는 목적은 신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일부 여성주의자들, 소위 페미니스트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는 게 아니다, 꾸미는 게 아니다. 여성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아름답게 꾸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래전 TV 광고 중에 샴푸 광고입니다. 샴푸 광고. 여자 모델이 나와서 머릿결을 샥 넘기면서 나는 소중하니까요. 요런 멘트를 한 적이 요런 문구 있었어요. 요거 기억하신 분들은 최소 40대 후반 이상입니다. 그렇죠? 청년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모르니까. 자, 이런 멘트가 여성 스스로를 위해서 치장하는 거, 스스로를 위해서 치장하는 거다. 이걸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를 위해서 치장한다는 이런 관점, 이런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남성도 여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식 신부의 치장은요,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남편, 신랑을 위한 치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셔요. 본문 9절과 13절에 보면 결혼식을 치르는 신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장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후는 무엇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곁에 섰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13절에서도 왕후의 옷이, 그러니까 신부의 옷이지요. 신부의 옷이 금으로 디자인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이라는 표현에서 오빌은요, 장소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지명이. 학자들은 이 오빌이라는 장소가 오늘날 동부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혹은 인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구약시대에 세계에서 최상품의 금이 생산되던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소말리아와 인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빌에서 수입되는, 오빌에서 생산되는 이 오빌의 금을 순결, 최고의 순결,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움, 순결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왕후, 이 신부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고 단장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는 이 표현이 전적으로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이냐? 그건 아니죠.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 신부가 가진, 신부에게 있는, 신부에게서 풍겨지는, 신부에게서 느껴지는 내면적인 아름다움도 함께 동시에 가리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눈에 보이는 외모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성품과 말투와 마음 씀씀이는 이거 뭐 소크라테스의 아내처럼 악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신부를 향해서 아름다운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남자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네. 외모는 무지하게 예뻐요. 근데 성격은 표독스럽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여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얼굴만 예뻐도 되는 거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예쁜 게 다야. 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아, 그래도 얼굴만 예쁘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청년 목사님한테 따로 상담을 받으셔요. 자,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식을 치르는 신부가 오빌의 금으로 아름답게 치장했다, 단장했다. 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외면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 이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재작년 12월 국내에서 가장 큰 조직을 자랑하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21세기 기독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1,000명의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는 3위가 화목한 교회 혹은 즐거운 교회였습니다. 아, 교우들끼리 막 친하고 이런 교회를 원한다. 2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아시겠죠? 예. 구제나 사회봉사의 앞장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원한다. 자, 근데 3위하고 2위, 이 둘 다 1위하고 엄청난 격차가 났어요. 3위하고 2위를 모두 합쳐도 1위에, 예, 그 1위의 그 절반도 안 될 만큼 커다란 격차. 1위는요, 무려 68%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큰 바람이다 라는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교인들이 원하는 교인들의 바람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명륜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명륜의 공동체 가운데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가득 차고 넘치기를. 여러분 이건 정말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조금 이따 아멘 하세요. 아직 다 얘기 안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 정말 합쳐서, 예, 말만 합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합치자고. 우리 명륜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부는요, 신부가 되기 이전 모습을 잊어야만 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버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저기 나온 딸은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앞서 서두에서 설명한 왕의 딸, 왕의 딸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왕의 딸, 진짜 왕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주인공인 신부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본문 10절에 나온 딸이라는 표현은 결국 신부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 저기를 보셔요. 신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잊어버리라는 겁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는, 예, 요즘에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아무튼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는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다, 뭐 이런 의미라든지, 혹은 결혼한 여자는 출가 외인이요, 그러니까 친정일에 관여하지 마, 뭐 이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학자들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란 이 표현이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유래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특히 언제 어느 장소에서 많이 봅니까? 결혼식 때. 그렇죠? 결혼식 때 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분들은 저 구절을요, 하나님의 주례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례사 맞지요. 자, 보십시오.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죠? 부모를 떠나는 거. 자, 저기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되어 있지만 남자만 떠나는 게 아니죠.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부모를 떠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거,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라? 아니죠. 부모를 봉양하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아니죠. 전혀 아니죠. 부모를 떠난다는 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이나 정신적인 의존을 버려야 한다는 거.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다음에도 결혼하기 이전처럼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면서, 소위 마마보이, 예, 미혼 녀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또 마마걸, 마마보이, 마마걸, 이런 모습을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한 다음에는, 결혼한 다음에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표현,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말씀에서 유래한 겁니다. 즉,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표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모습 있다면 그 잘못된 모습 버려야 한다. 신랑이 보기에 신부로서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 깨끗하게 버려야 한다. 결혼하기 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 경기도 성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김모 씨가 뭔가 집안에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돌이 갑질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뭐 늘 들려오는 울음소리였지만 그날은 애 울음소리가 좀 달랐어요. 필사적으로 자지러지게 죽으라고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아내가 뭘 하고 있길래 저렇게 애가 저렇게까지 울도록 내버려 두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문을 열었어요. 근데 방 안에는 죽어라고 울고 있는 아이만 있을 뿐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든 남편 집안 곳곳을 살펴봤는데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갓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내의 친구들, 지인들 계속 연락을 해본 결과 기가 막힌 사실을 알기도 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결혼 전에 사귀던 애인을 몇 개월 전에 다시 만났고 급기야 바로 그날 짐을 싸서 자기 아이를 버려둔 채 애인과 도망가 버렸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이 29살의 아내 이모 씨, 결혼 전에 사귀던 옛 애인의 모습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못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가 된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무엇을 실천하라는 겁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 버려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 과거의 모습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왔어요, 권사님? 예. 요것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들르게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저기 화면에 있는 것이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롯의 아내예요. 그 재미있는 것은요. 어떤 가이드는 예. 저희 가면 어떤 가이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가이드는 아래에 있는 것을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행사에 따라서 가이드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진은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 야트막한 산 정상에 있고요. 그러니까 보이십니까? 위쪽 사진 왼쪽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쭉 쏟은 거 이게 이제 소금 기둥입니다. 아래 있는 사진은 역시 사해바다 인근에 있는데 산 정상이 아니라 중턱 조금 지나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진짜 롯의 안에 소금 기둥으로 보이십니까? 위일까 아래일까? 사실 저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롯의 안에 소금기둥이라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째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가족 중에서 롯의 아내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 네 명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소돔성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셔요. 소돔성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닙니다. 예.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19장 자세히 살펴보세요. 롯의 아내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딸들과 함께 소돔성을 탈출했어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남편과 딸들과 함께 롯의 아내도 소돔성을 일단은 탈출했어요. 그런데 탈출하고 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자, 이 부분.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탈출한 다음에 뒤를 돌아본 바로 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전 과거의 모습에 밀어두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는 신부다운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한 예수 믿기 이전 과거의 모습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가 94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 모두,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명인의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 믿기 이전 과거의 모습에 미련 두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